계시록 13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모두가 전쟁의 실정이 났습니다. 전쟁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그 나라의 경제와 국력을 약화시킵니다. 전쟁이 분쟁을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자조차 죄스러운 일이라고 느낍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앉아 스스로 이성적으로 의사를 소통하고 분쟁과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성적이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을 살상할 목적으로 거대한 무기 공장을 건설하는데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할당하는 것은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평화를 갈망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싸우는가? 전쟁은 왜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마침내 전쟁이 종식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그러한 평화를 발견하기에 앞서 겪어야 할 끔찍한 전쟁은 두 번 더 있습니다. 본문에는 다음에 마지막 전쟁에 대한 계획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라도 그 전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도화선에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폭발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에스겔 38장에서 39장에 있는 대로 이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전쟁에 앞선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패배시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대의 6분의 5를 멸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열나라로 된 동맹 연방 국가가 서방 유럽에서 세력을 잡고 인근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평화에 대한 환상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는 여러 민족들과 백성들을 융합시키는 마술사와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도 그것을 수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막강한 경제 블록과 금융체제를 형성할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 사람을 알고 싶어하고 그와 그의 계획과 정책들을 따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기꺼이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공격을 당하여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도 그가 대항하는 나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애굽을 공격할 때에 중국과 동부국가, 아마 일본과 인도, 이 동부국가들은 군대를 보내어 유럽 대륙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땅에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물은 말라 동방의 군주들이 갈 길을 예비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문자 그대로는 해돋는 곳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장 12절 말씀. 그들은 북쪽의 러시아 왕과 연합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을 배치시키고 그들을 무장시켜 이 유럽 민족 연합에 대항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 곧 아마게돈 전쟁인 것입니다. 13장 1절 말씀.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1절 말씀.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부활된 로마 제국이라 할 수 있는 공동시장의 열 나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짐승에 대한 설명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철과 진흙으로 된 열 개의 발가락을 가진 큰 신상을 나타나게 합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그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며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우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떠인 돌이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수뜨리자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느부갓네살 왕은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기억할 수 없었고 그 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민에 빠진 그는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박수와 술객들은 모두 발뺌을 하면서 저희가 그 꿈을 알지 못하면 그 해석도 할 수가 없나이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내가 기억할 수 없도다. 너희가 가짜가 아니라면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왕에게 대답을 하지 못했고 왕은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왕에게 진정하라고 전해라고 말하고 내가 가서 왕에게 그 꿈과 해석을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의 포로로 잡혀온 청년 중 하나인 다니엘이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겠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한편 다니엘은 그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우리는 지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여 왕께서는 꿈에 이 세상 나라들을 보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나라에서 일어날 일에 관한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묘사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산에서 떠인 돌에 맞아 파괴되고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은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계 제국들을 주셨고 당신은 그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나라에게 망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곧 은으로 된 가슴과 팔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헬라 제국에 망하리니 이는 노수로 된 배이며 이 나라는 또한 로마 제국에 망하리니 이는 철로 된 종아리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를 다스릴 나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철과 진흙으로 된 열 발가락입니다. 옛 로마 제국과 관계 있는 열 개의 국가 연합 또는 그 우상의 발에는 철이 섞여 있었으므로 적어도 로마 제국과 관련된 많은 나라로 이루어진 연합 국가가 세계의 지배국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나는 유럽 공동시장의 나라들이 이 열 개의 국가 연합의 전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사건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 열 개국 연방에서 아주 막강한 지도자가 부상할 터인데 그는 사탄의 권세를 받아 문제 많은 세상에 평화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기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개국 연방은 산에서 떠인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에 의해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 돌은 10개국 연방에 발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이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그분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는 이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는 이 열왕의 고대의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이방의 세력은 모두 끝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가득 채울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황금 시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2절 말씀. 사탄은 예수께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자신의 왕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 본문에 보면 사탄이 세상 나라들을 적 그리스도에게 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탄은 여전히 세상의 군주요 이 시대의 신입니다. 그는 세상을 자기 지배 아래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탄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3절에서 4절 말씀. 즉 그리스도는 오른쪽 눈이 멀고 팔이 마르는 것으로 보이는 암살 계획의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7절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게 된 것처럼 보여도 그는 다시 소생합니다. 그의 힘을 볼 때 온 세상이 기이히 여기며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사람과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할 것인데 이것은 사탄 숭배입니다.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사탄을 경배하고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 곧 이스라엘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5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교회가 대환란 기간 중에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론에 따른 초월 성도, 슈퍼 세인트 개념에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에 대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과도 상반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 세상을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이끄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8절에서 11절 말씀. 이는 거짓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두 증인의 사역을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막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2절에서 14절 말씀. 그 거짓 선지자는 세상으로 하여금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5절 말씀. 여기서 생기를 주는 권세란 정보를 받고 어떤 것들을 말하거나 선포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일을 성취할 만한 컴퓨터 사회에 이르렀습니다. 짐승의 수는 666입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이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16절에서 18절 말씀. 나는 666이라는 상표가 붙은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산 셔츠에서 뗀 666 상표가 찍힌 작은 꼬리표도 있고 큰 글씨로 666이 새겨진 소독제 큰 비료 봉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 숫자 상표를 택할까요? 더욱 흥미있는 것은 숫자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모든 금융체제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금이나 수표가 아닌 숫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 수가 없이는 아무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은행가들은 화폐를 없애고 완전히 컴퓨터로 자동화된 금융 시스템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The Los Angeles Times에는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태초에 돈이 있었으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러나 지금은 더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광고에는 수표를 은행의 계정에 올리는 방법과 계산서를 보내는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은행은 모든 계산서를 맡아서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돈은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사든지 팔든지 카드만 쓰면 됩니다. 수표책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현금으로 속을 썩일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카드에 도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쉬운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레이저로 문신을 새겨 문신된 숫자로 카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숫자를 훔쳐갈 수 없을 것이고 성경이 말한 대로 그 수가 없이는 사거나 파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점점 그러한 방향으로 이 금융계가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